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날 그날 했던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40년이나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거린을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은 당시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거린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어도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문 앞에서 수십 년을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쪽 외벽을 향해서 기둥들이 서 있고 그 위에 삼나무로 덮은 지붕을 덮은 회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가 나았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확인하고 싶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이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다니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가 다시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건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자신들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설교였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 사건을 이상하게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그분은 또 에스겔 37장에 의하면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인생들도 살을 붙이고 근육이 생기게 하며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말씀만으로 살리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까짓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 편에서 볼 때 하나 깜짝 놀랄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3절에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그러면 될 거를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 잔뜩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놀랄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옛날 행하시던 그런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께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를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의 날개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으로든 병들어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한 일어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번째로 묻습니다. 12절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이적이 나타났을 때 그 이적이 사람의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존경을 보낼 것도 놀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니까 이들은 참으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때문에 혹은 개인의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올려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때 결코 그 시선과 존경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영광을, 그 존경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런 순간에 그 존경을 자기가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할 것밖에 없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자, 모습으로 바라보자, 너희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로되 자신들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요절이에요. 핵심.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이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원받음의 축복, 죄 용서하심 받음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 받음 등 이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행전 4장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혹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부른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믿음이 수반될 때입니다. 믿음이 수반될 때. 그러므로 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외우거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능한 이름이 되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되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대도, 바울이 텐트메이커였죠. 텐트를 치면서 입었던 앞치마를 가져다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냈어요. 예수, 바울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인데 아주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친구들이 흉내를 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귀신을 상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죠?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눌러 이겼어요. 실컷 얻어맞고 도망쳤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게 지금 스게와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더 잘 알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잖아.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한테 역공을 당해서 실컷 얻어맞고 도망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병자를 보고 소리지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감동함으로 생겨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혹은 환우들께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할 때에 종종 이런 경험을 해요.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기도를 받는 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던 그 마음, 목자 없는 양들같이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던 그 마음이 제 심령 깊은 곳에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 허리가 아프든지 제 몸 어딘가에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이런 간절함,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미문 앞에 이 거지를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인들이 성전에 가서 늘 예배합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서 성찬식하고 예배했죠. 근데 습관대로, 관습대로 늘 성전에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을 얼마나 여러 번 지났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이 거리는 40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늘 봤던 거죠.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때로는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동전을 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저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걷지 못하던 거리를 이전처럼 무감각하게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는 순간 그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그를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믿음 가운데 엄청난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40년간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몇 년 전에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그 교회의 전재혁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혁 집사님의 아내가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4기 진단과 함께 척추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그때부터 집사님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리고 일하며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딸과 아들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그의 아내는 그저 남편을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늘 졸곤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가 뭐 본인이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등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포항에서 일을 해야 했던 이 전 집사님은 시간만 되면 서울대병원에 올라가서 아내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간이 안 될 때면 전화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 진행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몇 번에 걸쳐서 흑암에 더러운 것들이 나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감동의 말씀과 확신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너무나 확실해서 아내와 딸과 아이들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엄마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전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집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뻥 뚫어진 느낌과 함께 그의 기도가 긴 선에 연결되어 끝없는 하늘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서울의 병원에 있던 그의 아내가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가 조금 넘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집사님이 포항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기도의 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아내가 예배당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는데 마침 그 교회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하시다가 강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면서 시작했대요. 오늘 척추와 척추에 연결된 가슴과 위에 힘든 큰 병이 나음 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시작하셨대요. 그 예배 도중에 그의 아내의 온몸이 끊어질 듯이 뒤틀리면서 콩죽 같은 땀이 흐르고 위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 중에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는데 화장실에서 혈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갔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스는 그날부터 그녀는 아팠던 것들이 다 시원해지고 깊은 잠도 자게 되었어요. 사실 그녀는 몇 년째 불면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불면증도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완전히 치유받고 일어섰죠. 여러분, 이 간증을 한 전지역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낸 메일을 그 목사님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으로 기도한 집사님과 그의 아내에게 우리 주님은 위대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소유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간구는 그야말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뜨거워진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이 전지역 집사님과 그의 아내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영으로 감동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